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우둔한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말씀 수련회를 앞두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모여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 모여 있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하여 해변가에 모여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몸을 치료받기 위하여 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떡이 필요해서 왔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영혼의 필요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해 주실 때에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강론하신 것이 아니다.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에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 이것은 함께 비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볼레, 함께 비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자연의 사물이나 현상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종종 비유를 사용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가난한 사람의 작은 암양을 작은 양을 부자가 빼앗아가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유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러한 비유를 통하여 다윗 왕의 죄악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이 종종 사용하였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에 있는 포도를 비유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비유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이교도 작가들도 종종 비유를 사용하였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솝우화입니다. 여기 우화라는 것도 이 비유와 상당히 유사한 것입니다. 뭐 우화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을 인격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무슨 교훈을 담아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화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비유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교도 작가들도 이러한 우화 또는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솝우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식물을 인격화시켜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그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솝우화 중에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늑대가 양 가죽을 쓰고 양들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우화가 들려주는 교훈은 뭐 쉽게 얻으려다가 더 큰 것을 잃게 된다. 뭐 그런 교훈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우화라든지 비유를 통하여서 뭔가 영적인 진리 또는 도덕적인 교훈을 들려주고 또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자연적인 사물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비유를 자주 사용하셔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그런 비유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비유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비유들이 있습니까? 뭐 포도원 품꾼 비유, 드라크마 비유, 또 탕자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등이지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런 비유들 가운데 하나에 속하여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농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옥토와 같은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보편적인 일반적인 현상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고 강론되어지는 곳마다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곳에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지요. 그러면 청중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한 때에 청중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어떠한 것인지 하는 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3절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를 의미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 논이나 밭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이 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농사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농부지요. 오늘 본문 3절에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하는 농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먼저 쟁기질합니다.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지요. 땅을 깊이 파고 돌과 잡초들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농부는 그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씨앗이 잘 자라는지 살펴보고 돌봅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렇게 가꾸고 돌보지요.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농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자, 즉 농부는 무엇을 과연 비유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씨 뿌리는 자는 과연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를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복음의 말씀에 씨앗을 부지런히 뿌렸던 그러한 설교자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가 설교자였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복음의 씨앗을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2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도록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설교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린 그런 설교자들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린 사람들입니다. 오순절날에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 베드로는 청중들에게 자신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을 부지런히 뿌렸던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오는데요. 이 목사의 직분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사람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그런 직분인 것입니다. 윌리엄 퍼킨즈는 목사의 주된 임무는 설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목사가 설교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지라도 친절한 호의를 베풀고 이웃간의 평화를 조장하며 다른 자선 행위에 열심이며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충분히 그의 주된 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목사가 설교사에게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설교자로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윌리엄 버킨스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위하여 있는 그런 직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목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셨다면 그 사람의 임무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목사의 주된 임무는 설교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토마스 홀은 목사들은 설교자여야 할 뿐 아니라 설교해야만 한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설교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설교는 반드시 행해져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설교자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강한 어조로서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사로 부르는 것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놓고 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상업적인 일이나 무슨 기술적인 그런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설교하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씨를 뿌리는 자는 이와 같은 설교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뭐 선지자들이나 또 신약시대의 사도들이나 또 목사의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설교자가 바로 씨를 뿌리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자들을 씨를 뿌리는 농부에 비유하였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농부는 곡식의 씨앗이나 채소의 씨앗을 뿌립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죠. 농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땅을 쟁기질하여 그곳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설교자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입니다. 설교자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을 잘 챙기지라고 돌들과 잡초들을 다 제거했다 할지라도 나쁜 씨앗을 뿌린다면은 가을에 아무런 열매를 수확할 수 없습니다. 농부는 반드시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한다면은 봄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지요. 썩은 씨앗, 품종이 좋지 않은 씨앗, 한쪽 부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썩어 있는 그런 씨앗을 뿌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썩은 씨앗을 뿌리면은 거기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요. 썩은 씨앗을 뿌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설교자들도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좋은 씨앗, 즉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혼잡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지요. 혼잡된 하나님의 말씀은 썩은 씨앗입니다. 사도시대에도 썩은 씨앗을 퍼뜨리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또 괴우리 역군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찬스로 가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혼잡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그것은 곧 썩은 씨앗인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들은 좋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혼잡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거짓된 사람들이 전하였던 그 혼잡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다가 할례를 혼합해서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혼잡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결단코 좋은 씨앗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썩은 그런 씨앗이지요. 설교자들은 오직 순수한 복음의 씨앗을 증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복음의 좋은 씨앗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말씀의 씨앗인 것이지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거두고자 한다면 반드시 설교자는 순수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썩은 씨앗을 뿌리는 것은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설교자는 순수한 복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순수한 복음의 씨앗,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결단코 이 세상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설교하는 일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지요. 이것은 사도바울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동일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순수한 복음을 좋아하지 않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순수한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했는데요. 여기 씨를 뿌리는 일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는 많은 수고가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일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많이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을 사도행전 20장 19,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히 불경건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지요. 그리고 또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탈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거절하지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일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유다서 14, 15절에 보면은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예언했다는 것, 에녹이 설교했다는 말, 그런 말이죠. 아담의 출세손 에녹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설교하였다. 그러니까 에녹도 설교자였습니다. 노아도 설교자였고 에녹도 설교자였습니다. 에녹이 설교한 내용은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교하였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았고 또 강팍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에녹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에녹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는데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 난폭한 사람들, 강팍한 말을 하고 거칠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수금거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가 이 힘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복음만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제공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교자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그 사역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역을 인내를 가지고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레이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수단이다. 우리의 회심과 믿음 및 구원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일반적인 수단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비로소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회심, 믿음, 구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그 일이 힘들다고 하고 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구원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겠죠. 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복음의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청중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설교자들이 좋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그런 일입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청중들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받을 일이고 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복음의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고 청중들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잘 수납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저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설교자를 비유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설교자는 반드시 좋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한다면 농부는 반드시 좋은 씨앗을 봄에 뿌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들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혼잡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무슨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설교자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씨를 뿌리는 자, 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설교자에 대하여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복음의 좋은 씨앗을 뿌리는 많은 설교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워 주옵시고 또한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수납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